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강원도 장전과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경 북한이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고 5시 20분경에는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 회의 포성과 이에 따른 해상 물기 등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남북한 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설정된 북방 한계선 NLL 북쪽의 해상 완충구역 아니며 영해 안으로의 낙탄은 없었다고 한국합참은 전했습니다. 한국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격은 앞서 오전 1시 20분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포사격과 오전 2시 5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40여 발의 포사격이 있은 뒤 약 14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비슷한 시각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도 발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남부 헤르손주 주민들의 대피를 러시아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랏 쿠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어제 볼로디미르 살도 헤르손주 군민합동행정위원장의 지원 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의 5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히는 등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지역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살도 위원장은 온라인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헤르손과 노바카옵카 등 헤르손 지역 도시들이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주민들을 러시아의 로스토프, 크라스노다르, 스타브로폴 그리고 크름반도 합병 지역으로 대피시키기로 했고 러시아가 대피한 주민들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까지 하르키우 지역 502개, 도네츠크 43개, 루안시크 7개 정착촌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 2기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수주 안에 레이더와 방공체계 그리고 대공미사일 등을 각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나토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명령한다면 매우 중요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어제 쿠르드계 정치인 압둘 라티프 라시드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자원부 장관을 지낸 라시드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한 바함 살리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라시드 대통령은 선출 직후 곧바로 노동사회부 장관과 인권부 장관을 역임했던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를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라크는 1년 넘게 지속되어온 국정 공백 상태를 종식했습니다. 이라크는 지난해 10월 총선을 실시했지만 내각 구성 문제를 놓고 반외세 성향인 알사이룬 정파와 친이란 정파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1년 가까이 새 내각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알사이룬을 이끌던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알사드르 지지자들과 친이란 정파 지지자들 간의 유혈 충돌이 벌어져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은 혼란을 거듭해왔습니다. 에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불안정을 목표로 한 실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어제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무효화시켰고 미국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제재와 최대 압박 정책은 굴욕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그동안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아미니의 죽음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서방 측 음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포사격을 포함해 군용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차별 심야 도발을 벌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노골화되는 전술핵 위협에 대응해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포사격을 포함해 군용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차별 심야 도발을 벌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엄중 경고하는 성명을 내고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북한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탄착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NLL 북방의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쪽이었습니다. 이 구역 내 해상사격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한 겁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전날인 13일 밤 10시 30분께부터 14일 새벽 0시 20분께까지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한국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군용기들은 특히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 인근까지, 동부 내륙 지역에선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까지 접근했습니다. 서해 지역에서도 NLL 북방 12km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습니다. 이에 한국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북한 군용기가 서부와 동부 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에서 7km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이어 14일 오전 1시 49분께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킬로미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고 세부 재원은 미한 정부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미사일 도발 직후인 오전 2시 17분께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도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습니다.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에 의하면 13일 북한군 제5군단 전방 지역에서 한국군이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한국 군부가 전선 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에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한국 측이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도발을 감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호필 합참 작전부장입니다.
이번 북한의 동서해 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비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다.
한국 국방부는 또 북한의 이번 도발에 항의하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습니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북한군의 이번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남북 919 합의 위반이 맞다며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가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껏 남북 간 맺어진 합의와 협약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합의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접촉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됐습니다. 합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이번엔 도발의 표적을 한국으로 삼았다며 한반도 위기 구조를 통해 한국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동력은 약화되고 그 정치적인 동력이 약화되면 결국 한미동맹 문제 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라든가 그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다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국 내부에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갈등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을 북한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뒤집어 씌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도발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당장 9.19 합의를 파기하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한국 내부의 반응을 떠보려는 속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합의를 깨겠다라고 완전히 결정한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과감하게 깨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한국의 포격훈련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동서해에서 완충지역을 일부러 이제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과격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한국의 반응을 보겠다라는 의도도 읽혀집니다.
한편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오전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을 규탄했다고 한국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포병사격이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미한일을 포함한 영내외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 시각으로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지난달 감행된 다른 발사들과 함께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노골화되는 전술핵 위협에 대응해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들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1년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입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론 미사일 발사만 13차례였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로 해외에서 자금과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렌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 김만춘, 김성, 양대철, 김병찬, 김경학, 한권우, 김호규, 박동석, 박광훈 등입니다. 기관 가운데선 대량 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켓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운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대외건설지도국사나 건설회사로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 등이 지정됐습니다. 또 선박과 광물, 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등에 대한 제재는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이 한국 측과의 금융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와 같이 제재에 대해서 공조를 맞춘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국이 이전과 다른 북한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제재의 어떤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과 개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모두 미국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과 기관에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 제재 대상 지정을 중첩적으로 해나가 효과를 배가하고 대북 제재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시 사이버, 수출 통제, 해운 등 분야별로 취할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을 동원해 한국, 일본과 실시한 연합훈련은 역내 안전 도전 세력에 대한 3국의 단합된 결의를 보여준다고 미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크 랭포드 미 칠함대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랭포드 대변인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3국 연합훈련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최근 미한일 3국 간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추측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집단적 네트워크는 해양 안보와 지역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훈련은 지역 안정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단합된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은 지난달 26일에서 29일 미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고 30일 미한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이후 일본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다음 날인 5일 동해로 전격 해항했습니다.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은 7일에 이어 8일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연합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8일 미국 핵 항공모함의 한반도 수역 재진입이 지역 정세에 큰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한이 해상연합훈련을 재개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 칠함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지난 8일 양국 간 해역에서 일본과 한국 해군과 며칠간 실시한 양자와 삼자 작전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항모 강습단에 속하는 타이콘데르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과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과 세종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카이함과 아시가라함 등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종정입니다.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민간 항공과 해상 활동에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고 미국 항공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항공업체들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사전 통보 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A는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관련 정보 노트에서 지난 4일 일본 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FAA는 일본 당국은 화성 12형이 태평양에 낙하하기 전 자국 상공을 지남에 따라 비상경보를 발령했으며 일본 열차와 지하철이 한때 운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을 잇는 항공기 여러 편이 운항을 멈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역내 민간 항공과 해상활동에 지속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시험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FAA는 북한이 2022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증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장기간의 핵 외교 교착 상태 속에 계속 군사 역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2017년 이후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지금까지 4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여기에는 단거리와 대륙간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은 물론 북한이 극초음속 역량을 갖췄다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FAA는 이 가운데 일부는 북한 비행정보구역 경계 너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항공사들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FAA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일부가 FIR 경계를 넘어 인접국 영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미국 민간 항공업체들은 항공교통관제소 ATC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AT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안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 1977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해당 기구에 사전 통보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카오는 그동안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국제 민간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41차 총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송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격기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위와 연합 방위 체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폭격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안보 환경 대처에 대한 우리 군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12일 미국이 조만간 B-1B 폭격기를 괌으로 전진 배치할 계획이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운영 보안상의 이유로 향후 운영이나 병력 배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전과 지원 능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준비태세와 전력태세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보실은 폭격기 태스크포스 활동은 일상적이며 어느 한 국가나 위협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경쟁의 가속화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모집하는 동시에 치명성과 상호 운용성을 높이며 침략을 억제, 거부, 지배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며 다른 국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보실은 태평양 공군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위와 연합 방위 체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최근엔 전술핵 미사일을 앞세운 실전 훈련을 벌이는 등 대남 핵 위협 수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 전략 자산으로 B-1B 랜서를 꼽고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 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북한이 기발한 방법을 통해 거액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3일 사이버 공간에서 거액을 탈취하는 북한의 역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라이브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의 적들이 자행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은 놀랍도록 혁신적이고 유능한 적국으로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발한 방식으로 해킹 공격해 거액의 자금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6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이 부분에 많은 주의를 집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미사일 프로그램과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더욱 부담스럽고 위험하며 어렵게 만드는 방안들을 알아보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나의 일과 국가안보회의의 역할은 정부 접근법이 하나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으로 알려진 6억 2,200만 달러 상당의 로닌 해킹 사건, 지난 6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된 사건 모두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암호화폐 계좌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계좌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같은 달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과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표하고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라자루스, APT-38, 블루노로프 등 지능형 지속위협그룹 APT가 블록체인 기업들을 공략하며 암호화폐 탈취를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관여한 믹서업체 블렌더를 처음으로 제재 조치했습니다. 또 8월에는 암호화폐 돈세탁에 활용되는 믹서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5일 북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불법 전수하는 데 협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럽인 2명을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명수배 조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하며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가안보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아공 외무장관도 이 같은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 외무상이 13일 도쿄를 방문한 날레디 판도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비롯한 영내와 국제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에서 북한이 지난 10월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9월 말 이후 매우 짧은 기간에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 국가의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판도루 남아공 외무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견해를 공유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판도루 장관은 11일 한국을 방문해 제1차 한 남아공 장관급 공동위에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급 교류, 경제와 통상, 과학기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자원협력 등 실질 협력 분야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판도루 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9년 남아공은 핵무기 보유가 국제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6기의 핵무기를 폐기하며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을 비난했는데 한국과 일본 대표는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피필드 유엔 주재 호주 대사는 12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Australia condemn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ongoing development of its illegal
피필드 대사는 호주는 북한이 이번 주에도 실시한 일련의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말 것과 핵과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선 연일 북한에 대한 각국의 규탄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크로아티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이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뮤리엘르 마찬드 유엔 주재 벨기에 대표부 참사관은 미사일 시험 발사 급증과 헌법 개정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flout the international rules as demonstrated by its upsurge in missile tests.
그러면서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추구를 목표로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적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크로아티아 대표부의 블랑카 글라센하드 서기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pose a grav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어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확산 추구에 대응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글라센하드 서기관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이날 반박권을 사용해 자신들을 비난한 호주와 유럽 국가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호주 등이 북한의 이중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와 한반도 일대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비판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전날인 11일 회의에서도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군사활동을 겨냥하면서 자신들의 무기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For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United States must unconditionally root out military threat against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은 무기 증강과 핵 자산을 동원한 미한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한국의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조건 없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한국과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미한 연합 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란 점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mbined defense and deterrence posture, including the joint exercises, is a response.
북한은 지난 3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올해에만 40차례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쐈으며 7차 핵실험 준비도 하고 있고 핵무기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선제적 핵 공격 가능성을 위협하는 등 공개적으로 핵 야욕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연합훈련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와 억지 태세는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러한 방어적 조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일본은 언제나 헌법에 명시된 방위 지향 정책의 기본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이를 바꾸지 않았고 군사 지출에서도 투명성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직 이런 주장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이지만 한국의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근거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지 박승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니퍼 린드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 교수는 13일 VOA에 지금 미국이 북핵 위협을 마주한 한국의 우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도시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살상할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춘 시대에 미국의 핵 보복 위협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위협이겠느냐는 게 핵심 질문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핵 우산이 한국에 주는 신뢰나 대북 억지력이 모두 떨어진다는 것이 자신의 주장의 요점이라고 린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린드 교수는 작년 10월 남편인 데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와 함께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은 안보를 위해 독자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린드 교수는 핵무장은 한국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히 밝히자면 한국에 당장 핵무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 국민과 정부가 미국이 주는 신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린드 교수는 한국이 핵 개발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와 그 후폭풍에 관해서도 세계가 한국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NPT 규약 10조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탈퇴한다면 폭넓은 국제 여론이 한국의 입장에 훨씬 더 동조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NPT 10조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린드 교수는 지난해 기고문에서도 북한의 불법 핵개발과 위협은 한국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한국의 NPT 탈퇴와 핵개발은 북한과 달리 정당성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소수지만 한국이 북핵 위협에 맞서 자체 핵무장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미국은 한국의 이런 결정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더그 밴더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미국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 도시들의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을지에 대해 불안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밴더 연구원은 앞으로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효율적으로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수록 이런 우려는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따라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게 타당하며 한국의 방어를 위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그 결정이 못마땅하더라도 북한에 맞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오랜 동맹의 앞길을 막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 최 랜드 연구소 펠로우는 한국 자체 핵무장이란 선택지를 논의해야 할 시간이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rresponsible for South Korea, but also its ally the United States.
한국은 물론 동맹인 미국이 억지력을 높이고 한국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최 펠로우는 설령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해도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공유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미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한국 핵무장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우선은 무엇이 최선인지 연구해봐야 한다며 다양한 확장 핵 억제 방법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I'm in fact proposing a study to look at the vario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options.
물론 한국 핵 무장에 대한 찬성 또는 검토 주장은 아직 미국에서 소수 의견이며 대다수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영내 갈등을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미국의 우려에도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동맹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또한 핵 개발을 향한 한국의 실질적인 조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불안정을 초래해 북한과의 재앙적인 갈등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이 바짝 붙은 선박이 적재함을 열고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한 장면이 찍혔는데 유엔 안보리가 주목하는 이 해역에서 불법 환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선박 두 척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남쪽으로 불과 1.5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각각 90m와 50m인 선박이 접선 중인데 작은 선박의 적재함이 열려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적재함 덮개를 열고 선체를 밀착시킨 행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에서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선박이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물론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뤄진 선박 간 접선을 즉각 불법 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이 지점에서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BOE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달에만 최소 8건, 지난 4월 이후 18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한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19건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선박업계 관계자는 BOE에 일반적으로 배의 소유주들은 상호 접촉에 따르는 배의 손상 때문에 선박 간 환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해역에서 포착된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해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한국대한적십자사의 코로나 지원 제안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제적십자연맹 IFRC가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IFRC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IFRC는 조선 적십자가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필요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다며 IFRC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코로나 관련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FRC는 지원 증대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십자 파트너, 기부자와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의 코로나 지원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IFRC는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지원해 왔으며 현장에서 적십자 동료들과 소통을 유지하고 상황을 면밀히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조선적십자사의 역할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과 재난 대비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확실히 주지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IFRC를 통한 대한적십자사의 코로나 방역 지원 제안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12일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신 회장은 북한의 코로나 발열 환자가 많을 때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IFRC를 통해 보냈다며 북한으로부터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가장 싫어한다며 북한의 이런 태도를 고려해 공문을 대한적십자사 명의가 아닌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FRC는 코로나 사태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미 취약한 주민들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식량, 깨끗한 물, 주거지와 같은 기본적인 물품들에 대한 접근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주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미사일 실험에 나서는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들과 관계없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IFRC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의 장기화된 인도주의적 위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잊혀진 것 중 하나라면서 IFRC의 임무는 각국의 지원을 지원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최대한 채워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 맑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21도. 강계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21도 예상됩니다. 해주는 최저 11도, 최고 22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23도. 함경남북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겠습니다. 장지는 최저 0도, 최고 17도. 해산 최저 1도, 최고 19도, 선봉 최저 8도, 최고 19도, 원산 최저 10도, 최고 1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m 사이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는 0.5에서 1m 사이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강원도 장전과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경 북한이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고 5시 20분경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 회의 포성과 이에 따른 해상 물기둥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남북한 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북방 한계선 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 안이며 한국 영해안으로의 낙탄은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격은 앞서 오전 1시 20분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포사격과 오전 2시 5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40여 발의 포사격이 있은 지 약 14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비슷한 시각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도 발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불안정을 목표로 한 실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어제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무효화시켰고 미국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제재와 최대 압박 정책은 굴욕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숨진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그동안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아미니의 죽음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서방 측의 음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내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미국의 관심의 초점은 이란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통해 보여준 놀라운 용기라며 핵 합의 복원 협상보다 최근 이란 사태가 우선적 관심사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는 이란 내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12일까지 적어도 201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달 초 OPEC플러스의 원유 생산량 감축 결정에 앞서 미국이 이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외교부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이 석유 수출 국기구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결정을 한 달간 연기하도록 촉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요청은 11월 초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가 인상되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OPEC플러스는 지난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음 달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사우디 외교부가 원유 생산 감축 결정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에 긴박성을 보여준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민주당은 12일 OPEC플러스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사우디의 1년간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어제 쿠르드계 정치인 압둘 라티프 라시드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자원부 장관을 지낸 라시드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한 바함 살리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라시드 대통령은 선출 직후 곧바로 노동사회부 장관과 인권부 장관을 역임한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를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라크는 1년 넘게 지속되어온 국정 공백 상태를 종식했습니다. 이라크는 지난해 10월 총선을 실시했지만 내각 구성 문제를 놓고 반외세 성향인 알사이룬 정파와 친이란 정파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1년 가까이 새 내각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알사이룬을 이끌던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알사드르 지지자들과 친이란 정파 지지자들 간 유혈 충돌이 벌어져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은 혼란을 거듭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남부 헤르손주 주민들의 대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랏 쿠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어제 볼로디미르 살도 헤르손주 군민합동행정위원장의 지원 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의 5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히는 등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살도 위원장은 온라인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헤르손과 노바카우프카 등 헤르손 지역 도시들이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주민들을 러시아의 로스토프, 크라스노다르, 스타브로폴 그리고 크름반도 합병 지역으로 대피시키도록 했고 러시아가 대피한 주민들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까지 하르키우 지역 502개, 도네츠크 44개 등의 정착촌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